손님은 그러면 단일 주식으로 제일 많이 번 건 뭘까? 네. 한번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번 게 2012년도에 당시 페이스북, 지금 메타가 상장했거든요. 그때 샀어요. 그때 산 거 지금 보니까 3200%. 33배 올랐어요. 그게 13년 전이라고요. 연수익으로 계산해보면은 매년 30%씩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글 처음 들어갔을 때 2008년 9년 요때 받았던 주식은 그거보다 더 올랐어요. 와. 근데 그건 엄밀히 내가 받은 주식이지 산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빵원.
그렇죠. 와. 근데 산 주식 기준으로는 메타, 마크 저커버그.
예전부터 모아왔던 거야. 네. 수익률이 높은 건 사실 당연한 거고. 네. 올해 사신 거 중에 제일 높은 거는?
올해 산 거에 1등은 SK하이닉스. 아, 80%.
국장.
그러니까요.
또 의외네요.
올해 국장이 좋았으니까.
또 궁금한 게 제일 최근에 사신 주식.
지난 한 달간 산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지난 영상에 여기 앉아서 네. 중국 테크 좋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샤오미.
그래서 중국 테크 ETF를 샀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 금을 넣어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금 ETF도 샀어요. 이거 두 개 다 한 산 지 2, 3주 됐거든요. 근데 벌써 10% 넘게 올랐어요. 와. 물론 제가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막 2, 3주에 10% 오른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는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10년씩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기에 너무 웃으면서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오라클을 샀어요. 오라클이 지난 실적 발표에서 전망이 너무 괜찮아서 그리고 지금 중국이 틱톡 미국에 넘기면은 그 지분 중에 일부를 오라클이 가져갈 거라는 얘기도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라 그랬다고.
아, 그리고 또 오라클 창업자 레리 리슨과 트럼프가 진짜 친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 오라클은 조금 갖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많이는 안 샀어요. 앞서 말한 금이나 중국 테크는 꽤 샀고 오라클은 재미삼아 사는 느낌으로 조금만 들어갔습니다.
재미삼아서 사시면 얼마 정도 사세요?
아까 말한 중국 테크 같은 거를 제대로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는 1억 정도 넣고 재미삼아 넣을 때는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그 정도를 넣어요.
주식을 재미삼아서도 사시는군요.
제 자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이게 벤치마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사실은 요걸 여쭤보고 싶어서 또 한번 자리를 또 마련을 한 건데 네. 좋은 주식을 사야 수익률이 좋을 거잖아요. 좋은 주식은 어떻게 사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모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사? 네.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반 분들이 주식을 접근할 때 보통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많이 오른 주식을 봐요. 많이 올라가지고 화제가 된 주식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다 사는 것 같은데 나도 살까? 그러면서 포모를 느껴요. 두 번째, 근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 두 가지 생각에서 갈등을 하다가 어떤 분은 안 사고 어떤 분은 산단 말이에요.
라고 할 때 살 거래요.
그쵸? 예. 네, 대부분은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근데 저는 아, 이 접근 방법은 너무나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안 좋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과거를 보는 접근이야. 과거에 얼마나 올랐냐.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를 보고 사야지 과거를 보고 사면 안 돼요.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회사가 잘 될 거냐를 보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힘들게 번 나의 소중한 돈은 내가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지 남이 샀냐 아니면 남이 사라 그랬냐처럼 남이 어쨌냐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가 심하게 가면은 이제 남이 어디 익명 게시판에 익명으로 쓴 내용 보면서 야 여기 오른데라고 투자하고 있다고요.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쓰고 이 주식을 사면 떡 쌉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 주식 사볼까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럼 미친 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인터넷이라는 그 익명 게시판의 공간은 그걸 보면서 야 저기 똑성한데 한번 나도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좋은 정보면 내가 그걸로 이득을 취하지 뭐하러
그쵸.
그걸 그렇게 퍼뜨리게 다니나.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1000만원씩 더 사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가십 정도로만 소비하자.
가십으로 소비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나 이거 살까? 이거 살까?를 고르는 것보다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한 내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비율로 잘 들어갔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고르냐보다도 어떻게 분산하냐가 더 중요한 게 주식 투자예요. 그래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남이 아닌 내 판단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에 놓을 좋은 주식을 어떻게 고르냐? 주식 투자라는 건 내가 어떤 기업의 사업을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의 사업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세 가지 해보실 것을 추천해요. 첫 번째는 일단 이거 뭐 하는 데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이거 전혀 모르겠다면은 제 추천은 일단 챗GPT한테 정리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회사 웹사이트가 우리가 뭐 하는지를 써놨기 때문에 가장 잘 정리한 거는 그 회사 웹사이트예요. 내가 만일에 커피숍을 인수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는 이 커피숍의 자리가 어디 있고 어떤 메뉴가 있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이런 걸 당연히 보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도 그거랑 똑같습니다. 주변에 팔란티어 사신 분들 요즘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 팔란티어 산 사람 중에서 팔란티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 3분 이상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3분 이상은 쉽지 않게 하네요.
내 아예 소중한 돈을 그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3분도 설명을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일부 분들은 주식을 사. 그런데 그 주식이 떨어져.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이 기업이 뭐 하는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야 얘네 뭐 하는 데야? 얘 앞으로 전망이 어때? 그러다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어차피 주식이 떨어졌다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에 샀어. 80으로 떨어졌으면 마음고생을 하잖아. 그럼 얘가 다시 100으로 오르면은 얘는 모멘텀이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동안 마음고생한 게 있어서 얘가 100이 딱 되지? 그럼 팔아.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아... 네. 미리 공부를 해야 돼. 내가 미리 공부를 했다면은 100된 주식이 80이 됐어도 내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한 15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좀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얘기로 아까 미키님이 말씀하신 오라클이라는 기업도 사실 저도 미키피디아 편집하면서 뭐 하는 기업인지 알게 됐거든요. 이번에 뭔가 아 얘네가 이제 틱톡을 살 것 같대 라고 해서 또 따라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산 게 틱톡은 아주 작은 이유고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시장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세 개가 지금 킹왕짱 3세 개거든요. 근데 그 밑에 지금 오라클의 성장 속도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니까.
원래 잘하는 분야고.
네. 원래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회사고. 그래서 아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4등 주자도 투자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투자한 거야. 근데 오라클 부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있게 큰 금액을 투자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을 봐야 돼.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떤지. 아까 우리 커피숍 예를 들었잖아. 내가 커피숍을 인수한다면은 당연히 그래서 커피 얼마 팔았어를 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보고 역시 나의 소중한 돈을 어느 기업에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실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기업 기준으로 미국 기업은 매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실적 발표 자료를 만들어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구글 가서 엔비디아다 그러면 엔비디아 earnings S 붙여가지고 earnings 를 쳐요. 대부분의 경우는 첫 번째 검색 결과가 그 회사의 실적 발표를 올리는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거길 들어가 보시면은 그 회사가 실적 발표 자료를 다운받거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게 해놓는다고요. 그러면 보통 첫 페이지에 요약을 해놔요. 우리 실적이 어땠는지.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 첫 페이지에 그 요약 버전을 보면은 대충 그 느낌이 와요. 아 얘네 할 말 없구나. 우리는 뭐 회사 운영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얼마나 올렸다. 그거는 너의 사업이라 그거 아무 상관없는데 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어떤 데는 코어 사업이 뭐 와인이라고 쳐요. 이번에 와인 매출이 얼마 올랐더라 빵 시작한다고. 이거는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적어도 그건 읽어보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재무제표들이 나오는데 재무제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는 보시는 게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 2번을 바탕으로 경쟁 상황을 보는 거야. 이 회사가 다른 경쟁사들 대비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 뭐 당연히 제일 좋은 정보는 시장 점유율을 보는 거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 경쟁사들이 어떤 데가 있고 얘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우리 옛날 영상에서 얘기한 개석거라 기업을 찾아야 돼.
개석거라. 예.
우리 한국 언론에서 좋아하는 누구누구 개석거라. 개석거라 대상이 되는 회사가 지금 1등 회사라는 뜻이에요. 최근 언론 기사들 보면은 뭐 엔비디아 개석거라, 오픈 AI 개석거라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못 세울 것 같은데.
얘는 딱 그거예요. 못 세워. 보통 대부분의 개석거라 기사를 보면은 너무나 이 앞에 가고 있어서 못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석거라 기사가 나오면은 그거를 꼭 유심히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SK하이닉스 샀다는 것도 삼성전자 기사만 나오면은 계속 SK하이닉스 개석거라가 나오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킹왕짱이었는데
반대였는데.
네, 요즘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SK하이닉스가 AI 때문에 그 HBM 때문에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SK하이닉스 계속 거래. 그러면 아이고 주식을 사야겠네. 그래서 올해 초에 산 거예요. 그게 80%가 오른 거야 지금. 뭐 1년도 안 됐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2012년에 페이스북 주식을 산 것도 그때 페이스북이 막 상장을 하고 상장 때 좀 과열됐다라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살짝. 제가 그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왜 들어갔냐면은 그 당시 이제 2010년대 초반에 그때 막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들이 막 춘추전국 시대를 이루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그때 되니까 아 그 페이스북이 다 잡겠네 아니면 다 잡았네 라는 그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 당시 이제 2012년도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페이스북을 들어가는 거야. 제가 뭐 테크업계에 있어서 뭐 그 정보를 빨리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쓰는 사람들은 아 이제는 페이스북이 다 잡았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아 그럼 이제 주식 사야겠네. 얘네가 다 잡을 거면 이 시장에 앞으로 이걸로 돈 벌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역시 이것도 계속거래 대상인 거죠.
그러면 이제 1등 주식은 비싸잖아요.
맞아요.
1등 주식을 사서 돈을 버는 것보다 해석거래에 성공하는 2등 주식을 사고 싶은 건데
맞아.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등을 살까 2등을 살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살까 제2의 엔비디아를 내가 찾아가지고 이게 엔비디아 되기 전에 살까
그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찾을 수 있으면 사면 돼. 뭐 찾기가 어려운 게 문제죠.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 하는 고민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1등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1등은 1등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1등이겠어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다른 기업들이 못 따라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1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빅테크 주식들 지금 뭐 막 10년 넘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 이유가 이 기업들이 1등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는 1등 자리에서 물러날 그런 분위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등 기업에는 계속 추가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무섭게 성장하는 2등, 3등이 있다면 이건 들여다봐야죠. 정말 좋은 예가 팔란티어예요.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은 많이 있지만은 팔란티어가 그 중에서도 정부, 방산 이쪽으로 특히 AI를 사용해가지고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뭐 말로 올해 두 배 넘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봐야 되고 근데 더 크게 봤을 때는 1등이니 2등이니가 아니라 그 산업이 얼마나 크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산업이 크면은 1등도 오르고 2등도 올라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1등, 2등 중에 뭐 살까 고민할 필요 전혀 없이 둘 다 사면 돼요, 그냥. 네.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잘 된다면은 삼성전자도 좋을 거고 SK하이닉스도 좋을 거야. 그럼 내가 굳이 나 이거 살까 고민을 뭐 때문에 해? 둘 다 사면 되잖아 나는 그냥. 물이 들어오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배가 올라간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맞아요. 그 영어 투자 명언들 정리한 거
맞아요.
조회수 잘 안 나와서 여러분들 좀 봐주셔야 될 그 영상에서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네.
산업이 잘 되냐가 더 중요해요. 그것도 좋은 예가 요즘 럭셔리 산업 어려운 거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LVMH도 떨어지고 LMS도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산업이 있다면은 거기서 종목 고르기보다 그 산업 ETF 사는 게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럼 말 나온 김에 ETF 우리가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네.
ETF는 어떻게 사나요? 이런 네.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ETF가 뭐냐? 제가 그거 설명하기 진짜 좋은 오브제가 여기 있어. 봐봐요. 이게 멋있죠? 짠! 여기서 내가 수저도 투자하고 싶고 요 포크도 투자하고 싶고 요 젓가락도 투자하고 싶어. ETF는 걔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 상태로 상장을 시킨 거야. 그래서 나는 요거를 사면은 요 안에 수저랑 젓가락이랑 포크를 다 투자할 수 있는 게 ETF예요. 그래서 ETF는 새로운 ETF를 상장했다고 해요. 얘를 통으로 상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 번에 사서 이 안에 얘네들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ETF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다 좋을 수도 있지만은 수저가 좀 안 좋을 때는 또 포크가 좋을 수도 있고 뭐 젓가락이 좋을 때는 또 포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럼 얘가 해칭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TF가 특히 투자 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이유가 그래서죠.
그리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네. 뭐예요?
아 이게 뭐냐면은 은식기 브랜드 중에서 네. 크리스토플이라고 은식기 브랜드에서는 개석거라 기업이에요.
아~
예, 가장 유명한 프랑스 브랜드인데 크리스토플의 이 무드라고 부르는 요 알처럼 생긴 이 세트가 굉장히 유명해요. 어쨌든 여러 가지 ETF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 먼저 얘기해 볼게요. 지수를 추종한다는 거는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200처럼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예요. 그래서 내가 S&P 500 ETF를 산다는 거는 S&P 500에 있는 500개 기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묶음을 사는 거야. S&P 500도 500위 안에 기업들이 계속 변해요. 거기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기업은 500에서 탈락을 하고 그 밑에 새로운 게 올라간다고. 새로운 기업이 S&P 500에 들어가죠? 그럼 주가가 또 많이 올라. 거기 들어갔다는 이유로 S&P 500 ETF들이 그 주식을 사야 되거든. 아. 내가 담고 있어야 되잖아. 내 포트 안에. 예. 그래서 투자를 처음 접근할 때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그 지수를 추정하는 ETF 사는 거 좋은 방법이고, 이런 ETF들이 수수료도 엄청 싸요. 뭐 다 합쳐봤자 0.1% 막 이렇거든요. ETF 그래서 어떻게 사요라는 질문도 종종 받는데, ETF를 살 때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주식이던 ETF를 사는 그 증권사예요.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증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권사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사잖아요. 자,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있어요. 하나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처럼 ETF들은 이 운용사들에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자산운용의 ETF를 사려면은 하나증권에 가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어느 증권사를 사용하시던 그 중에서 내가 사고 싶은 운용사의 ETF를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증권에서 하나자산운용의 상품을 또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200 같은 ETF 중에서 뭘 사냐? 수수료 제일 싼 거 사시면 돼요. 우리 옛날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던 ETF체크.co.kr 가시면은 그 ETF들 수수료 잘 비교해놨거든요. 여기서 보시고 제일 싼 거 사시면 됩니다.
그럼 리키님이 요즘 거 기준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ETF가 또 있나요?
아, 또 요즘 제가 눈여겨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식만 얘기했지만은 투자를 더 큰 포트폴리오로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으면 주식 반, 채권 반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어쩔 때는 주식 60%, 채권 40%. 채권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안정적이니까. 근데 이것도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ETF 중에서 S&P 500 50%, 그리고 채권 투자 중에서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단기 국채에 반을 넣는 ETF들도 있어요. 미국 단기 국채가 만기가 짧기 때문에 변동성 부담이 적거든요. 근데 또 ETF 투자할 때 헷갈리는 게, 우리 아까 말한 그 자산 운용사들이 다 ETF 브랜드명들이 있어요. 하나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명은 원큐고, 그래서 이번에 원큐를 보니까 요즘 테크 주식들이 좋으니까 나스닥100에 반을 투자하고 미국 단기 국채에 반을 투자하는 ETF가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런 ETF 살 때 수수료 꼭 보라 그랬잖아요. 총보수가 연 0.05%예요. 정말 낮은 거죠.
저희가 사실 예전에도 ETF 언급을 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얘기할 때 그쵸? 제가 ETF 얘기를 했었는데, 퇴직연금도 ETF로 관리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일단은 내가 퇴직연금이 DC형인지 DB형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저희가 예전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영상 꼭 보세요. 그리고 내 퇴직연금이 DC형이라는 말은 내가 그 DC형 퇴직연금에서 어떤 상품이 어떻게 투자되는지는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볼 때 내가 투자하는 그 투자 포트폴리오와 내 DC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따로 보지 마시고 이거를 합쳐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셔야 돼요. 마치 바구니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한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투자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DC형 퇴직연금은 또 그 재밌는 룰이 있어요. DC형 퇴직연금 내에서는 30%만큼은 안전자산에 넣어놔야 돼요.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식이 좋고, 예를 들어 나는 미국 주식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S&P 500을 믿어, 저처럼. 그래서 나는 DC형 퇴직연금에 100% S&P 500은 못 넣어요. 30%는 무조건 채권 ETF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서 말한 그 원큐 상품들처럼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50%를 넣고 미국 단기 채권에 50%를 넣는 그 ETF 있죠. 이거는 퇴직연금의 안전자산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앞서 말한 30%는 꼭 채워야 되는 퇴직연금 안전자산에 얘네를 넣을 수 있어. 근데 얘네는 반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퇴직연금을 나는 여기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주식에 많이 넣게 운영을 하고 싶어. 그러면 70%까지만 주식 ETF 넣을 수 있는데, 반반 상품을 그 나머지 30% 안전자산에 넣으면은 그 중에 반은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내 전체 퇴직연금의 85%까지 주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30% 중에 15%가 주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아, 나는 내 퇴직연금은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주식은 반만 넣고 반은 안전하게 채권에 넣을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반반 상품으로 그냥 전체 퇴직연금 100%를 채우면 돼요. 그러면 이분은 주식 50%, 채권 50%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내 퇴직연금을 운영할 때 이런 반반 상품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 반반 상품의 이 마법을 알게 돼가지고 제 퇴직연금 채권 30% 중에서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아까 말한 원큐 반반 상품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얘네가 수수료가 싸다 그랬잖아요. 퇴직연금은 수수료가 싼 게 더 중요한 게 퇴직연금은 내 노후 때까지 오랫동안 들고 있을 상품이잖아요. 이게 매년 내는 수수료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뿔고 뿔면은 수수료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더더욱 수수료를 싼 거를 고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수료도 복리의 힘으로 세지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산 수익률을 복리의 힘으로 계속 커져야 되고 나의 수수료는 복리의 힘으로 커지면 안 돼요.
어쨌든 오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 또 이제 공부를 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화였는데
결국은 또 위키피디아를 꼭 구독하자
300만 가자 인 건데 제 주변 또래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또 이거예요. 좋은 주식을 그래 골라다 칩시다. 거기 투자할 돈은 또 어떻게 만드냐. 월급은 똑같은데
역시 너무나 중요한 질문. 그래서 다 알겠는데 내가 투자할 돈 어떻게 만들어요. 네. 아 이건데 피디 우리 이거 얘기하려면 와인을 하나 더 까야 돼. 아, 그래서 우리 이거 다음번에 요거 한번 또 와인하러 여러 가지 얘기해 보시죠. 네. 저희 오늘도 피디님과 저희 식탁에 앉아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앞으로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